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은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엔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음에 문 밖에 무리로 물어온 대손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뤄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성찬주일이라서 지난 성찬주일에 보았던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과 그 두 딸들은 심판에서 건져지지만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백성들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롯의 두 사위들은 롯이 전하여준 복음의 메시지 즉 심판의 날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처럼 여기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자기 마음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롯의 나머지 가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불러 너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다 이 성에서 나가게 하라. 롯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유형교회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유형교회 안에는 속해 있었을지라도 사실 구원받지 못한 롯의 나머지 가족들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판의 날에 오히려 뽑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함께 멸망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거의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사건을 다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다 믿음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왜? 이 사건을 알면서도 이 사건이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 마지막 심판의 날을 깨어 예비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독교인들만 이 사건을 보며 깨어 그날을 예비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죠. 즉, 우리로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고 그날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깨어 예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임할 이 죄악 세상의 심판을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저 아주 악했던 땅, 아주 악했던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건을 통해 사실 많은 어떤 교훈만을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없는 이 온 죄악 세상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누구도 속해 있느냐?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사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사건을 다른 면으로 조금 보려고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사건은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 재림 때 임할 마지막 심판을 가리키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내용을 여러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의미를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대표적인 죄악들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심판이 임해야 하는 이 세상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좀 비추어 볼 수가 있죠.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먼저 이 19장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삶을 이 구절에서 요약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창세기 18장부터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19장으로 와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시며 둘이 비교를 해주시고 대조를 해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과 세상 죄인들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실 때 특별히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대조해 보여주시느냐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형제의 대접이에요. 무슨 말이냐. 먼저 이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닮은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은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종과 같이 낮아져 나그네를 섬기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축복을 약속하세요. 특별히 그 언약 축복의 중심에는 아브라함의 한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사단을 닮아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종같이 낮아서 형제를 대접하는 일은 없어요.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유익과 세상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 나그네들까지 이용하고 해하려는 삶의 원리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대적하고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삶의 원리는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탐심은 뭐라고 하시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주장하는 삶은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 탐심의 원리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죽이고 없애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원리였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뭐예요? 탐심의 원리예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죽이고 없애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소돔과 백성의 삶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 한 예로 이제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고 아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다. 그것을 보기 이전에 그들의 삶의 원리가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삶이 나오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백성들이 물온노소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다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이 타락하여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인식조차 없어요. 자기들이 법이 되어 있어요. 롯이 그것을 저지할 때에 너가 우리에게서 법관이 되려 하느냐. 자기들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멸망당에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일 뿐만 아니고요. 마지막 심판이 임해야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탐심이 주장하고 자기의 정욕이 주장하고 자기의 쾌락을 채워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는 분노하고 남을 해하기까지 하는 원리. 이 원리를 사도 바울도 알려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2 Timothy chapter 3 verse 1 through 5.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죄악들을 보면 이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닮아있지 않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terrible times. 정말 terrible times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의 모습이 그때의 죄악이 이러할 거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언제라고요?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이후에 재림 때까지의 모든 교회 시대가 말세의 시대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이 세상 죄인들, 아니 교회 안에도 거짓 교회와 거짓 성도들의 삶의 원리는 여전히 탐심이 주장하는 원리.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은 항상 이 모습으로 살아갈 거고요. 이러한 삶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는 거죠. 더 타락하든지 덜 타락하든지 이런 것의 반복으로 계속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든지 지금이든지 앞으로든지. 앞으로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언제든지 마지막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삶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세상 죄인들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 버리고 죽이고 대적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는 결국 같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또 어디서 보여지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또 어디서 보여지는지 아세요? 조금만 지나면 이스라엘 안에서 똑같은 죄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구약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자들. 구약의 유형교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죄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사사기 19장으로 가면은요. 출애굽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요. 그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요. 그 첩이 행음을 한 후에 자기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때 그 레위인이 첩의 친정으로 찾아가 자기 첩을 함께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기브아라는 성읍을 지나게 돼요. 베냐민 땅에. 그때 오늘 본문 롯이 영접하는 것처럼 한 노인의 영접을 받고 그 집에서 쉬게 되는데 그 땅에 살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해야겠다.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그 레위인 대신 그 첩을 내어줘요. 오늘 본문에선 딸을 내어주겠다. 그러다가 그 첩을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할 지경까지 가죠. 그런데 뭘 볼 수 있느냐. 이 사건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볼 수가 있죠. 먼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이 접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첩이 행음을 해요.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인과 성적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레위인의 아내와 같았던 첩을 데려다가 욕보이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들.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의 타락. 제사장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탐심이 주장하는 교회. 자기들의 영광과 세상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의 타락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원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원리와 같아지는 겁니다.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 가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원리가 같아요. 탐심이 주장하는 원리. 하나님도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의 원리. 결국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라 자랑하며 교만했던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 살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탐심 따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정욕 구하며 살아가는 것. 삶의 원리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지금도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땅의 유형교회까지도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예요. 온통 내가 구하는 걸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유형교회도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지고요.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가면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을 건데 참교회는 죽어갈 거라고 하시죠. 그 두 증인이 나와서 참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죠. 교회는 많을 거예요. 교회 간판들은 너무나 많을 거지만 교회가 다 사단의 회로 변질될 거라고 하세요. 사단의 회. 이 세상과 같아질 거라는 거죠. 결국 교회와 세상의 구별이 없어지고 함께 심판 아래 있을 거라는 것. 유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예로 누가 나오느냐? 롯의 아내와 두 사위의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세상 죄인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건져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서도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는, 롯은, 두 딸들은 다른 죄인들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 중에 롯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는 믿음을 심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자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과 탐심이 주장하는 삶의 원리에서 구별하세요. 많은 부분 따라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시작점에도 19장 첫 부분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삶하고 롯의 삶이 닮아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온통 그 나그네들을 취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여 가려고 하는데 롯은 손님 대접을 합니다. 형제 대접의 삶이 남아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세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롯을 야 네가 이제 내가 심판의 날이 임하니까 네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심판에서 건져져라고 하지 않으세요. 롯을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어떤 모습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지체예요. 안 떠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그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을 삼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는 형제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 세상 죄인들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으로 경고하세요. 그 심판이 그저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날 같은 심판의 예표라는 거죠. 유다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의 거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마지막 심판의 본이 되는 사건이었다. 즉 우리의 거울과 본으로 이 사건을 비추어 보며 우리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거울이라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심판은 너희들의 본이 되는 모습이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참여되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저 남의 사건 연결해서 교훈 얻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거울과 본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날에 이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인들의 모습과 같을 거라고 알려주세요. 베드로서 3장 3절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기롱. 기롱이란 말 아세요? 조롱하고 농담처럼 여긴다는 거죠.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분명히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 죄인들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요? 계속해서 자기 탐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무슨 심판이 임하느냐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기롱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도 그랬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마지막 심판 날에도 그러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을 도적처럼 맞이할 거다. 도적이 기대하고 있다가 오는 게 아니죠. 깜짝 놀라게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말씀드렸듯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날을 깜짝 도적처럼 맞이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의 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농담처럼 여기고 여전히 소돔 백성들처럼 이 세상만 구하며 살다가 심판의 날을 맞았고요. 롯의 아내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농담처럼 여기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롱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기 탐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여도 내 탐심은 못 죽이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9장 14절에서 17절하고 26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 Genesis chapter 19 verse 14 through 17 그리고 26.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타락한 교회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심판이 내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기롱하고 자기 정욕 따라 이 세상만 구하고 바라보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심판이 내리는데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오직 자기 정욕을 따라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우리가 어디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꼭 돌아보라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쁨과 담대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만을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날을 깨어 예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 다 버리고 떠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거할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망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롱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그저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탐심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물론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도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롯이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겠지만 감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롯과 두 딸이 심판에서 건져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그들은 심판에서 건져질 만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방금 읽은 15절 16절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재촉합니다. 심판이 온다.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고 떠나기를 여전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이끌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체하는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롯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소망이 없는 모습인가요? 우리 모습 같죠? 믿음은 있었지만 심판의 날에도 여전히 세상에 둔 마음으로 이 세상 버리고 떠나가기를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이끌어내시죠. 오직 예수님의 인자하심으로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재촉해도 듣지 않고 지체하는 롯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도 이러하지 않을까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나요? 천국 믿음이 분명히 있지만 여전히 그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더 마음을 두고 이 세상 떠나가기를 지체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도 드러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주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세상에서 구별되어 심판받을 세상에서 천국 축복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이 날에도 나오려는 마음이 없어요. 지체하고 있습니다. 재촉하시는데 부르시는데 듣질 않아요. 왜?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있거든요. 같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잘하겠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일도 이렇게 모습으로 지키면 우리의 죽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똑같이 연결돼요. 그래서 이 주일을 심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 예비하는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날보다 뭐가 중요한가요? 다 심판받을 것을 두고 이날에 부르시는데 여전히 그거 일 돌아보시겠어요? 바로 우리의 그 약한 모습을 롯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을 받을 때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물론 그 배경에는 또 아브라함의 중보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은혜 언약의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배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롯이 구원을 받는 사건 맨 마지막에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서 건져져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시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손을 붙들고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금요 성경 공부 때도 보았죠.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손을 이끌고 가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손이, 권능의 오른손이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놓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놓지 않고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만 우리가 롯처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야 될까요? 이 예배에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나오시는 건가요? 억지로? 어차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니까 롯처럼 죄 가운데 거하며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도 괜찮다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깨어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일 예배를 지키며 또 이 성찬 때마다 또다시 우리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그분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었음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속하여 있고 곧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며 적어도 이날만큼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이날만큼은 구별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롯이 구원을 받았지만 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향해 있는지,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날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죄악 세상에는 최후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죽는 날도 두려움으로 맞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했어요. 언제 임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또 안 받는 거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자리에서. 내가 받은 겁니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심판, 죄의 싹을 다 치러주셨고 또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죽는 그날, 이 주일의 예배로 나오시는 이날은 심판의 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심판에서 건져지고 세상에서 건져져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쉼을 얻는 날,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고요. 우리가 죽는 날이고요. 이 주일에 예배로 나오시는 날이에요. 그날까지 우리도 우리 소견대로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성제 대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 세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세상 얻는 방편으로 얘기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멋대로 그 구절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써먹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롱하거나 농담처럼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사건을 통해서도 거울과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로 다시 그날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멀리 볼 것도 없고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 주일이나 주일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거기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 삶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주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의 반영입니다. 축소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의 반영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을 6일을 살면서 이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열망하며 이날만큼은 모든 세상에 둔 마음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떠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쉼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신 날은 어떻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정죄와 비난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는 이렇게 잘할 거라는 말씀도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돌아보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도적같이 맞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만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 이 세상을 기쁘게 버리며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는지는 이 주일 예배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한 후에 1세들이 하나님 예배했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고 결국 1세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주일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통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본향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는 세상을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라. 베드로서 3장 11절에서 14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나요? 이 성찬에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주님과 나는 천국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맞다, 옳다 하죠. 그런데 다 맞고 옳은데 정작 천국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 없이 하나님 말씀을 기롱하고 농담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안에는 그러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그리고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 손을 붙들고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고 나오고 계십니다. 그날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주일마다 지금도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고 나오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모이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우리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시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버리고 떠나 천국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이끌어내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천국에 속한 백성들로 마치 선한 청지기와 충성된 종과 같이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신실하게 주님이 맡겨주신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라 외인이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과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늘 옷 입고 깨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롯의 사위들처럼 롯의 아내처럼 이 주일 예배나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그들처럼 맞이하는 자들이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말씀을 기롱하며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지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더욱 버리고 떠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쁘게 깨어 맞이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향하여 있어야 하는 곳 우리 예수님과 천국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과 현실과 처지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곧 떠날 나그네들로서 하늘 본향을 향해 예수님의 공로만을 붙들고 늘 깨어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1장 아무 흠도 없고 오늘은 1절만 먼저 찬송하겠습니다. 성찬의 교제를 통해 또 지금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며 천국 혼인잔치에 서게 하셨음을 맛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어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성찬의 규례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지키게 해주셨습니다. 성찬상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죄 때문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떡과 포도주가 표하고 인치는 현실, 즉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구원의 유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친교를 나누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믿음으로 이 현실을 받고 또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어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제게 주신 엄숙한 의무로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복음이나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은밀하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례받지 않은 자들, 아직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고 교회의 멤버가 아닌 자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성찬상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상에 합당치 못하게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고 우리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겸손히 회개하며 자신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시더라도 성경을 올바로 믿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이신 분들, 교인이셨던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과 천국에 두고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새 사람으로 이 성찬에 나와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이 복된 현실을 온전히 누릴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천국 혼인잔치, 그때 예수님 품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완전한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소망하시며 이 성찬에 나와 그 천국 현실을 미리 맛보시며 예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찬송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성찬을 집행함으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또 우리의 복된 현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천국에서 나누고 있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의 규례 성령님께서 효력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천국교제 나누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과 사랑과 열망이 되어 우리에게 한없는 천국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찬을 베풀고 이 떡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함께 받으시고 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잔을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우리 성찬도 함께 받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성도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1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찬송하며 성찬 받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함께 드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표하고 인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과 나누는 교제 속에 저희들 더욱 우리의 돌아갈 본향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기쁨을 바라보며 더욱 심서 이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경주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만을 붙드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